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좀 정죄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비단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한 번 실수했다고 영원한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관계하던 사람이 끊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죄인은 평생 죄인이 되는 그래서 회복할 기회가 없이 외롭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착한 성인 같은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물론 드러나는 죄는 안 지을 수가 있죠.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뻔히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인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했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남의 죄를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하면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정하고 정확한 죄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한번 죄를 진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냥 내치워버리는 부모는 없겠죠. 죄가 미운 것이지 그 자식은 여전히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한 번 내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심판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런 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그러신 분. 내가 실수할 때마다 혼을 내고 매를 때리고 나를 책망하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용납받은 분이, 용납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인 경우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네,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나왔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이라면 그 당시에는 창기들을 말합니다. 남자 죄인들의 대표는 세리고 여자 죄인들의 대표는 창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을 전했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는 안 되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조건 출교, 즉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회당 예배도 못 나게 할 뿐더러 백성들이 그런 사람과 접촉도 못하겠습니다.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 장소에 세리 죄인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세리와 창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포용하실 뿐더러 사랑으로 맞이하실 뿐더러 심지어는 말씀 끝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도 했어요. 그건 파격적인 행위죠.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런 쓰레기 같은 세리와 창기 같은 저런 죄인들을 용납하고 밥까지 같이 먹느냐? 막 수군거리고 불평하면서 비방을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죄인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죄인은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죄인들에게 냉정하게 했겠어요? 그들의 신앙의 사고방식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 무려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알아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 읽은 대로 제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11절부터 읽은 내용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비교적 아버지 말에 순종적이고 아버지 집에서 하라는 대로 잘하는 이 장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어요, 소위. 그런데 둘째는 조금 다르죠, 집안에서. 좀 자유로워요. 집안 생각하기보다 자기는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조금 자유로운 아들이라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나중에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나눠주세요 했습니다. 굉장히 당돌하죠. 지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인격에 맡기겠습니다. 예.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뭐 평소에 하는 걸 다 알지 않겠어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속마음을 다 알겠죠. 그리고 유산을 주면은 뭐 할까도 다 짐작이 되겠죠. 뭐 유산 가지고 나가서 큰 사업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해서 나중에 돌아와 돈을 벌어서 와서 아버지를 효도하고 집안을 보태고 뭐 그럴 의도로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의도라면 달라고 하지도 않죠. 그 아들이 하는 그 의도와 생각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평소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교훈과 가르침과 훈계를 했겠어요. 얘야, 인생은 사람은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은 사망이다.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대. 내 인생이 망한다. 뭐 이런 교훈을 많이 했겠죠. 두 아들에게. 그래서 이 두 첫째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잘 살아야겠네 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잘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도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은 나는 이 집에 있는 이상은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집을 나갈 궁리를 하기 위해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본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겠죠. 그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할 일은 뻔하거든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도 아버지는 다 알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좀 주지 않고 몽둥이로 그냥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미리 말씀은 다 해놨습니다. 네가 죄를 지으면은 네 인생은 결국 죽게 된다.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네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 말은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자,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인생을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되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고 네가 정말 악한 죄를 지으면 네 인생이 망하게 된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자기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할 수는 있다. 집 나갈 수는 있다. 뭐든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네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그건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억지로 말리지 않지요. 나쁜 짓 하는 거 그냥 도박하는 사람에게 손목을 부러뜨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냥 게임하는 자에게 마우스도 못 잡게 그냥 손가락을 다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다 하게 합니다. 하게 해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게 하지만 악한 일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게 해요.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걸 당부하고 그냥 유산을 나눠줬을 거예요. 네가 이제 책임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둘째 아들은 미리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유산을 달라기 전에 이미 자기 플랜을 다 짜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논 유산 준 거, 그래서 논 그냥 쌀국회 금매로 내놔가지고 논 팔고, 집 유산 받은 거 그냥 반값에 안 팔리니까 헛값에 팔고, 이것저것 다 돈 될 거 팔아가지고 재물을 모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뭐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뭐 아버지와 사이좋게 옆집에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딴 동네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먼 나라 외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외국으로. 이유가 있겠죠.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는 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나야 돼. 아버지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 돼.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 돼. 소위 가출이죠.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 나라 아무도 보는 곳이 없어요. 그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동안 그가 꿈꾸는 로망, 정말 이제 내 세상에 왔다.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경에 보면은 매일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대로는 한다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 거예요. 간섭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놀 때는 천국 같았겠죠. 하, 세상 좋다. 이런 세상을 내가 모르고 아버지 집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꽁세원 같은 삶을 살았구나.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며칠간은. 그것이 이 아들의 꿈이었고, 인생은 이런 것이라. 인생은 이런 것이 행복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꿈꾼 대로 생활한 거예요. 자, 그런 때는 아버지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누차 말해도 그때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죠. 자기 인생의 그 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 돈 버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들지요. 또 자기가 벌지 않는 돈은 공돈처럼 생각됩니다. 쓰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쓰다 보니까 몇 날이 안 돼서 그 돈을 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심히 궁핍한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흉년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즉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그 흉년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도 흉년이 왔어요. 준 돈,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남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 아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시비했어요. 개처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합니다. 아주 무시하고. 그런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개처럼 생각하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품꾼이 되었어요. 완전히 인생 이제 막 가는 거죠.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 밑에 품꾼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 그 주인이
이 아들에게 맡긴 것이 뭐 주방에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 만드는 거나 마당 설거나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필 그 많은 일 중에 돼지 치는 일을 맡겼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구분해서 먹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부정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 거의 안 먹죠. 이슬람도 돼지 거의 안 먹습니다. 돼지 고기를 안 먹는 이 유대인에게는 돼지 치는 일은 세상에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안 먹는 돼지를 쳐?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주인은 그 많은 일 중에 이 유대인인 이 아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어요.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 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줘.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주인한테 돼지가 먹는 돼지죽, 여기 성경 쥐엄 열매라고 나오죠. 돼지죽이라도 좀 얻어먹기 위해서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돼지 안 되는 그걸 주면서 자기 안 되는 안 줘. 돼지보다 못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고 입고 싶으면 좋은 옷을 다 입고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사는 이 아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는 돼지 죽도 못 먹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어. 우리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 말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풍족한 집에 있다가 그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의 삶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정말 아주 야심찬 꿈을 가지고 떠났겠죠. 마음껏 내 원한대로 이제 자유다. 그동안은 아버지 집에서 구속받으면서 할 것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완전히 구속받는 삶을 살았다. 이제는 자유다. 내 원하는 대로 살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교회만 떠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처한 현재 실제는 굶어 죽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 이방인의 품꾼이라는 최악의 신분으로 돼지를 치는 최악의 일을 하는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잠시 쾌락의 날 그만 보자네 사람은. 그 뒤에 올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돼지 죽이라도 좀 먹으려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왜? 원체 흉년이니까. 돼지는 먹여서 키우려 그러는데 이런 이 외부에서 온 유대인은 뭐 줘봤자 유익이 안 되니까 그 유대인 아들에게는 죽도 안 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참 인생의 비참함을 느꼈겠죠. 17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하는 이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한순간에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그냥 도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한순간이잖아요. 미혹에. 즉 이것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하죠. 이 말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런 뜻입니다. 제정신. 여러분 제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씌웠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는 굶어 죽게 된 것으로 이제 현실을 그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가 즐긴 쾌락의 그 날수에 비하면은 그가 받아야 될 고통은 수천 배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미혹의 결과예요. 사람이 이렇게 헛된 꿈이 깨지면서 고난이 주어지면은 정신이 들죠, 그때. 그 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요. 아, 남이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해서 정신 안 차리죠. 아무리 너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려요. 정신 차리면 좋을 텐데. 이에 여기 스스로 돌이켜 그러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 그 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고생을 해봐야 된다. 고생을 해봐야 철든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고생해보기 전에는 남이 아무리 먼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말해줘도 안 됐습니다.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 아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이제 자기가 죄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제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건 이제 깨닫게 돼. 그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17절에 다시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감사가 없었겠죠. 마음껏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재우고 다 해도 감사가 없이 불평했어. 아버지 집에. 이제 집 떠나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 정말 감사하는구나. 정말 그때가 축복의 때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해보니까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서도 남의 집 품꾼이 되어서 먹을 것도 못 보는 너무 대조적인 삶을 지금 이 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이 죄책감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풍족하면서도 자기 죄를 못 깨닫잖아요. 더더구나 고난이 주어지는데도 죄를 못 깨달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바르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행히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깊이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염치라 그랬죠. 죄인의 염치입니다. 죄를 알고도 그걸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죄를 깨닫자마자 자기가 너무 아버지께 죄송한 일을 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죄를 토설해야겠다 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는 단계는 들어와요. 양심이 돌아오면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아들도 죄를 깨달았어도, 야,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데, 또 동네 사람들, 내 친구들, 동네 어른들, 갓공, 친지들 보기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돌아가지? 그 무슨 창피를 당할 텐데, 내가 지금 돈 벌어서 출세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자식 저거 유산, 아버지 유산 가져와서 창기들과 먹어보는 거 동네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염치로 동네에 들어가지?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겠죠. 이런 부끄러움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죄만 짓다가 창기들하고 놀아난 것을 다 아버지도 알고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아버지가 과연 자기를 받아주실지 아니면 그냥 대몸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냥 매를 때려서 내쫓아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죠. 온 동네 망신살이 쌓이고 창피 또 두려움 또 아버지로부터 받을 책망 책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돌아가요. 아유, 나 이대로 그냥 살다 죽어야지.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돌아갈까? 그냥 죄를 인정하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은 달라요.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그걸 다 받을 준비가 돼요. 왜? 내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죄 있는 것을 알아도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회개하는 것과 죄를 뉘우치는 것은 다르죠.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은 못 돌아갑니다. 창피할까봐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회개가 안 되면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남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못 감당해. 그래서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그러죠.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가 안 되면 그래요. 회개가 안 되면 죄를 지어놓고도 큰소리치고 있어. 근데 회개가 된 사람은 이미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아무리 악한 죄인 취급해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왜?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어떤 대우를 하든지 나는 그 아버지가 처분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대신 아버지께 나는 내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아들로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이런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게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으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죄를 똑같이 짓지만 죄를 짓는 사람 중에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한 그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죄는데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큰 결단을 했죠.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살아야겠다. 그런 자세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며칠 동안 이렇게 굶고 먹지 못하고 돼지 치던 일을 했으니까 온몸이 그냥 돼지 이 오물 냄새가 나고 옷은 흐름하고 완전히 거지꼴이었겠죠. 며칠을 못 먹어서 얼굴은 바짝 말랐겠고 손은 다 부려태가지고 막노동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거지 행색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봤을 것입니다. 뭐 예전에 부잣집 아들 잘 먹어서 뚱뚱하고 아주 멋있게 생긴 그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들이 그 집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을 저기부터 이 아들이 정말 풀 죽은 자세로 얼굴을 숙이고 초라한 거지 행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딴 사람들은 다 어떤 거지가 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저놈이 저런 꼴로 들어오는구나. 정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어디라고 감히 이렇게 들어오는가. 당장 내 쫓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이 들었대. 측은 마음이, 남이 불쌍히. 20절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자기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들어오는. 자기 귀한 아들이 저런 모습이 된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나서 그냥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20절에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씻지도 않는 얼굴에다가 아버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왜 제일 먼저 알아봤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오는 그날부터 그 아들이 들어올 것을 바라보고 매일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은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죠. 지금 두려워서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대할지 책망을 할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밖에 먼저 와서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귀하게 입맞춤을 하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접했을 때 이 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충격이겠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출하기까지는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고 불신하고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겼으면 가출을 했겠어요? 아버지는 엄하고 사랑도 없고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만 하는 나쁜 아버지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망해가지고 죄만 짓고 들어온 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는 아버지를 자기는 정말 오해했다. 내가 이런 아버지인 줄을 진작 몰랐다. 내가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면 내가 가출을 하질 않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야. 내가 정말 아버지는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보는 눈이 다 다르죠. 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거짓된 마음을 품어봐요. 그러면 내가 보는 눈이 어때요? 상대방도 늘 거짓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품어봐요.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 보여. 내가 늘 남을 속이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그래. 아, 저 사람도 지금 나를 속이려고 저런 말을 하지. 자기 마음에 그런 만큼 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자기 안에 돼지를 품은 사람은 남을 볼 때 늘 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울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왜 그렇게 보겠어요? 자기 마음의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 착하게 살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처럼 그렇게 악하고 세상적이고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언제 그 개념이 깨트려진가? 이 순간에 깨트려진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처음 알았네. 아버지는 나를 늘 미워하고 못마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만 하는 이런 엄한 엄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더니 아마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눈물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내가 나쁘게만 봤구나.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처럼, 저기 있는 저 품꾼처럼이라도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만 한 거예요. 이 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럴 줄 내가 알았지.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무슨 염치로 이게 들어왔냐.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 어떤 돈인데 네가 그렇게 하느냐. 보통 아버지는 막 속에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들에게 일체 과거에 너 무슨 일 했느냐, 왜 그런 일 했느냐, 돈 다 어디 있었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책망도, 아무 야단치는 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다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괴로웠겠어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종들아 빨리 와라. 아들은 혹시 종들을 시켜서 또 몽둥이를 가지고 올라갈까 뭐 겁날지 몰라도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빨리 이 집에 있는 모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빨리 이 아들이 입혀라. 이 옷이 뭐냐, 이게 돼지 냄새 나는데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이 아들이 놀랐겠죠.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자기 지금 죄를 잘못했다는 죄를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무 죄에 대한 책망을 안 하고 나를 환대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완전히 부르튼 이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라. 그랬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해요. 왕은 왕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신하는 신하의, 농부는 농부의 옷을 입잖아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아버지는 이 가정에서 이 아들을 제일 좋은 신분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가락지는 권세입니다. 옛날 왕들은 인장을 가락지로 하잖아요. 인장, 도장을. 그런데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 너 품꾼이 아니야. 이 아들은 품꾼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너 품꾼 아니야. 너는 내 아주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 표시로 가락지를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왜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이 없어요. 아들에게만 신을 신기는데 아들에게 신을 신기게 하는 거예요. 품권으로 대해달라는 아들에게 최고의 아들로 아버지는 받아주신 거예요. 원래 이런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죄를 지은 아들은 죽어야 되죠. 또 품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래대로 이게 상식이죠. 근데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상식 밖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원리 원칙으로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네가 잘못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벌을 주지. 이게 사람의 원리.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이 집안에 있는 소 중에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나 혼자만 누릴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사실 죄를 지은 이 아들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죄를 지은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대신 죽였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날 송아지는 괜히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아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죄사상 사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하나님이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데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살리고자 했냐면 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우린 죄만 지었는데 죄만 짓고 우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함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빵 몇 조각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분들어 이 아들처럼 우리를 높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인해서 돌아가신 그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오늘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에 믿고 작정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